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끔찍한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모인 타운홀 미팅이나 사내 전체에 발송된 대표이사의 이메일에 막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 영업팀 A팀장님, 그리고 마케팅팀 B팀장님, 제발 두 분 그만 좀 싸우시고 화해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와, 세상에. 그것도 실명으로 콕 집어서요?
네, 맞아요. 실명으로요. 만약 내가 그 당사자라면 진짜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지 않을까요?
하, 그쵸. 아마 아, 내 회사 생활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당혹스러운 그 공개 저격 사건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의 클라이맥스에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매튜 S. 하먼 박사님의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4장 3절 강해,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는 부름, 이 자료를 깊이 다뤄볼 건데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이나 고대 문헌을 읽을 때 약간 뭐랄까 굉장히 구름 위에 떠있는 거룩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저 숨막히는 산의 정치 같은 갈등 상황이 무려 2000년 전에 편지 한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박혀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본받아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이걸 파헤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엄청난 매력이거든요. 한만 박사님의 강의를 뜯어보면 바울은 지금 단순히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도덕적인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 편지 앞부분인 빌립보서 2장에는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장엄한 신학적 선언 중 하나인 그리스도 찬가가 등장하거든요.
아, 그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그 구절 말이죠.
맞습니다.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거대한 우주적 비전이 결국 현실 세계에 아주 쪼잔하고 구질구질한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열쇠로 사용된다는 게 진짜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와, 우주적인 신학으로 동네 싸움을 말린다. 이거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여성 리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멱살잡이를 말리기 위해 바울이 어떤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지 처음부터 한번 따라가보죠.
네, 좋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영적 성숙함이더라고요. 누구를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그런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성숙한 사람을 본받아라고 하면 청취자님들도 그렇고 흔히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성인군자를 떠올리게 되지 않나요?
사실 보통 그렇게 오해하기가 되게 쉽죠. 하지만 하먼 박사님은 바울이 말하는 성숙함의 첫 번째 전제가 바로 완벽함의 포기라고 강조합니다.
완벽함의 포기요?
네. 본문에서 바울 스스로가 막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함이란 내가 이미 도달해 있는 어떤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방향성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방향성이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약간 등산의 역설로 이해를 했어요.
등산의 역설이요? 어떤 의미죠?
그 등산 초보일 때는 동네 뒷산만 올라도 막 세상 꼭대기에 선 것 같고 내 자신이 완벽해 보이잖아요.
아, 네네, 그쵸.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에베레스트 같은 거대한 산을 오르는 전문 산악인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정상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얼마나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뼈저린 격차를 실감하게 되잖아요.
와, 진짜 적절한 비유네요.
즉,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깊이 인지하는 사람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를 조금 더 밀어붙여 보면요. 산악인들이 정상이 너무 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나요?
아니죠. 계속 올라가야죠.
맞아요. 성숙함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에 얽매여서 마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발을 헛디뎠든 아니면 훌륭하게 험난한 구간을 잘 돌파했든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늘 당장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에 집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목표를 향해 과거를 털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모방하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모방하라거나 본받아라 하는 대목에서 약간 턱하고 막혔어요.
왜 막히셨죠?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우리 청취자님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너 자신이 되어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랐잖아요.
아, 그렇죠. 개성이 제일 중요한 시대니까요.
네, 그런데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모방하라는 건 결국 내 고유한 개성을 지워버리고 남의 표면적인 행동만 베끼는 되게 귀괴한 맹목적인 클론이 되라는 뜻처럼 들리거든요.
네, 충분히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방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명 인플루언서의 말투나 헤어스타일, 걸음걸이를 막 따라하는 그런 피상적인 복제가 절대 아닙니다. 함원 박사님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닮은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이식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아, 껍데기를 벗기는 게 아니라 핵심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다운로드하라는 뜻이군요. 겉으로 보이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람마다 달라도 상관없는 거고요.
와, 진짜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는지 아니면 희생하는지 또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가치관의 OS를 복사하라는 겁니다.
아, 이제야 확 와닿네요.
그런데 딱 이 시점에서 바울은 편지의 분위기를 아주 급격하게 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OS를 다운받는 게 중요하다면 반대로 악성 코드가 심어진 잘못된 OS를 따라갔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명확히 경고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갑자기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아주 섬뜩한 표현을 훅 꺼내듭니다.
네,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죠.
함원 박사님의 분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예 교회를 모르는 생판 외부인이 아니라 한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맞습니다. 배교자들에 가까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놀랐던 건 바울이 묘사한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라고 하잖아요.
네,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죠.
존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냥 식탐이 많아서 맨날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대인의 엄격한 음식법을 어겼다는 종교적인 비판인가요?
그게 단순한 식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헬라 철학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아, 철학적인 배경이 있군요.
근데 당시 사람들에도 배나 내장은 인간의 가장 기저에 있는 본능, 그러니까 원초적인 욕망과 충동이 자리 잡은 곳을 상징했습니다.
아하.
현대 뇌과학으로 비유하자면 이성과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니라 생존과 본능을 관장하는 변연계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성이나 진리 혹은 더 높은 가치가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의 이익, 내 감정, 나의 생물학적인 쾌락 같은 이 가장 밑바닥의 충동이 그들의 신, 즉 궁극적인 결정권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아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악성 OS의 두 번째 특징이 사실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는다. 완전한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이건 2000년 전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나 소셜미디어 피드를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익숙한 풍경이죠.
오늘날 문화를 보면 성경적 관점이나 심지어 보편적인 도덕률로 보아도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이기적인 행동이나 파괴적인 욕망들을 오히려 아, 우리는 계몽되었다. 이게 진짜 자유다. 이러면서 축하하고 막 해시태그 달아서 자랑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치심 자체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상태.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진단한 십자가의 원수들의 핵심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땅의 일, 즉 이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과 쾌락에만 딱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방금 우리가 묘사한 이 배신자들,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자들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의 태도 말씀이시군요.
네, 바울 성격 진짜 불같기로 유명하잖아요. 저 같으면 이 십자가의 원수들아, 영원한 불못에나 떨어져라 하고 벼락 같은 정죄를 퍼붓을 것 같은데요.
하하,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무려 눈물을 흘리며 이 이야기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화를 내야 할 타이밍이 도대체 왜 우는 거죠?
그 눈물이 바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섹션에서 다뤘던 그 영적 성숙함의 진짜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얄미운 행동 때문에 개인적인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분노가 아니다.
네, 함원 박사님은 바울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울었다고 분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은 되게 뻔뻔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의 타락을 자랑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길의 끝이 끔찍한 파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자신이 다운로드한 그 본능이라는 OS가 결국 시스템 전체를 파괴할 악성 코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오른 채 그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비통함인 거죠.
와.
사실 정주하고 내치면서 얄팍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건 미성숙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성숙한 자는 세상의 죄악을 볼 때 분노를 넘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혀를 차고 비난하기 바빴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나 싶습니다.
그쵸. 저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본능에 끌려다니는 자들의 비극적 결말을 이렇게 보았으니 이제 바울은 성숙한 신자들이 고정해야 할 진짜 닻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야 할 차례네요.
네, 여기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죠.
네,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선언이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은퇴한 로마 군단병들이 엄청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아, 군인 출신들이 많았군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시민전이라는 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뼈에 새겨진 정체성이었어요. 비록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살지만 로마의 법과 문화, 가치관을 이방 땅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일종의 전초계제 같은 사람들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한 건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지금 이 땅,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가치와 통치 방식을 이 땅에 심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엄청나게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만 박사님도 강의에서 이 점을 짚으면서 아주 널리 퍼진 오해 하나를 완전히 깨부습니다.
오해라면 어떤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늘에만 마음을 두어서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격언 혹시 들어보셨죠?
엄청 많이 들었죠. 종교나 이상에 너무 심취해서 막 구름이만 둥둥 떠다니느라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고통이나 사회 문제에는 눈 감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그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진정으로 하늘 시민권의 특권과 안전함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거든요.
아.
내 궁극적인 보상과 정체성이 이미 저 하늘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굳이 이기적으로 내 배를 불리려고 남과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와.
정으로 하늘에 마음을 두는 사람만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여유이자 진짜 엄청난 강력함이네요. 게다가 이 하늘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약속이 하나 더 있죠.
네, 아주 중요한 약속이 남아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실 거라는 약속이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도 안 나고 허리도 안 쑤시는 궁극의 엔티에이징 약속처럼 들려서 속으로 막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하하하, 질병과 노화, 부상에 시달리는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당연히 엄청난 복음이죠.
그쵸, 진짜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하지만 하먼 박사님은 여기서 렌즈를 한 번 더 확 넓힙니다. 단순히 청취자님 개인의 무릎 관절이 나아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더 큰 게 있나요?
2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몸을 변모시키신다고 하거든요.
만물이요? 그러니까 내 몸뚱어리 하나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엮여있는 이야기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저 멀리 창세기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임무를 주셨죠.
네, 관리자의 역할이었죠.
신학자들은 이걸 부왕, 그러니까 왕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청지기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이 통치권이 망가지고 온 피조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질병, 자연재해, 약육강식의 고통이 세상에 들어온 거죠.
아, 바울이 지금 그 어그러진 태초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군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그 참된 부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통치를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와.
인간의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망가졌던 창조세계 전체가 원래 있어야 할 올바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와 평화를 누리는 우주적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먼 박사님은 이것을 피조세계 전체의 우주적인 재부팅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적 재부팅. 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내 몸의 부활이 그 거대한 우주적 회복의 첫 단추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듣기만 해도 진짜 황홀하고 고상한 신학적 비전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네네.
이렇게 엄청난 우주적 샬롬과 만물의 통치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한 걸 바울이 왜 바로 다음 구절인 4장 2절에서 그 장엄한 스케일을 확 쪼그라뜨려서 갑자기 특정인 두 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멱살잡이를 말리는 걸까요? 이거 낙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하하, 그 급격한 낙차가 바로 바울이 의도적으로 노린 장치입니다.
의도적이라고요?
네, 신학은 결코 머릿속 구름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우주적 샬롬을 외치고 하늘의 시민권을 노래해도 정작 주일 아침에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눈도 안 마주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다면 그 고상한 신학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그 거창한 정체성은 결국 내가 오늘 당장 밟고 서 있는 구질구질한 지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네.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들이었을 겁니다.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이 두 사이의 갈등이 그냥 둘만의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를 쪼개놓는 파벌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막 나는 유오디아 말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지, 순두개가 더 영적이지.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덮어두거나 뭐 알아서 화해하시겠지 하고 방관하지 않은 거군요. 편지를 읽는 온 회중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 상처를 째고 고름을 확 짜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이 두 사람을 도우라고 요청하잖아요. 당사자들끼리 안 되니까 제3자의 개입을 요구한 건가요?
네, 어떤 학자들은 이 멍에를 같이 한 자가 수주고스라는 사람의 고유명사일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 내에 성숙한 리더 그룹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개입을 촉구한 거네요.
맞아요. 어느 쪽이든 핵심은 아주 명확하죠. 교회 공동체 안의 갈등을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갈등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것도 문제고 남의 싸움을 가식거리로 막 즐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아, 그런데 전문가님, 남의 싸움 말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뭐 둘 다 똑같아, 그만해 한다고 이 사람들이 화해할 사람들도 아니고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논리로 이 앙숙들을 주안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들려고 한 걸까요?
바울이 던진 화해 명분이 기가 막힙니다. 4장 3절 끝에 보면 여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이요? 아,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던 그 구원의 명부 말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당신들 두 사람의 이름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란히 적혀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를 원수처럼 대할 겁니까?
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낼 가족이라는 그 거대하고 절대적인 정체성 앞에 서면 지금 이 땅에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며 다투는 그 모든 권력 투쟁과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부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소름이 돋네요. 우주적 샬롬과 만물의 통치라는 그 거대한 신학적 비전이 결국 내 옆에 있는 미운 동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군요.
네, 신학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이 깊고 방대한 탐구의 여정을 통해 아주 명확한 미션에 도달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결론이죠.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십자가의 가치를 선택하는 성숙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그들의 영적 OS를 우리 삶에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밑바닥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우리 시선을 우주적인 재부팅이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딱 고정해야 하죠.
네, 시선의 방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대하고 고사한 하늘의 시민권은 오늘 당장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껄끄럽고 불편한 인간관계를 마주할 때 먼저 손을 내미는 화해의 중재자가 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청취자님들께서 일상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허먼 박사님의 이 조언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세상 걱정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그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될 우리의 미래를 한번 멍하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그 생각의 초점을 그 우주적인 샬롬에 맞출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태도와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묵직하고 실질적인 통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님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르게 성숙한 사람을 찾아서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모방해야 한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입장을 한번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청취자님의 오늘 하루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청취자님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뱉는 말투, 또 피곤할 때 가족을 대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아주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똑같이 복사해서 자기 삶의 운영체제로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파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가고 있습니까?
와, 정말 무거운 질문이네요.
청취자님의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마음 놓고 다운로드 하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마스터카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청취자님만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지식의 시간,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